오늘은 소요리 문답 49문부터 52문입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관한 소요리 문답들인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2계명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1계명이 누구를 예배를 할 것이냐, 즉 예배를 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2계명은 그 예배를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냐.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계명은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이 어떠하여야 하느냐. 4계명은 그 예배의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것도 뭐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도 한번 예배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뭐 반 이상이 그 후에 오신 분들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왜 이 예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기독교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천국 삶의 중심.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존재하는 그 의미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잘못 이해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못하는 그런 중에 다른 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 모르겠어요. 한 5주 정도 이렇게 잡고 한번 해볼게요. 예배에 관해서 지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이 계명에 나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오늘 풀어가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이 예배의 원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 49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이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50문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종교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51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아니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52문 제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예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여리 문답도 읽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써놓고. 뒤에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도 한 뭐 10분 정도 되겠네요. 대여리 문답 107문서부터 110문까지 2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우리가 퓨리튼에 속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퓨리튼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 원리를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2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금하는 내용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대여리 문답도 이렇게 시간 나시면 자꾸 읽어주시는 게. 그래서 성경도 1년에 한 번씩 참 힘들죠. 창세기까지는 잘 가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레위기서부터 약간 이제 안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창세기는 많이 읽게 되죠. 저도 잘 알죠. 어쨌든 그것도 성경도 당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소혈이 문답, 대혈이 문답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읽어주시면, 그리고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할 것이 많은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계명이 누구를 예배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이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즉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그 모든 분야를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선 출애굽기 20장에 가셔서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고,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먼저 여러분이 G.I. 윌리엄슨 이 책을 읽으셨으면 조금 다르게 되죠. 여기에 특히 저 G.I. 윌리엄슨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거는, G.I. 윌리엄슨은 예배 때 찬양도 오직 영감으로 되어진 찬양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영감으로 된 찬양이 뭐예요? 시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찬송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어떤 기독교인들이 쓴 그런 찬송가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그 음이나 멜로디가 있죠. 이런 것도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느냐.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러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남이 이렇게 써놓은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바드가 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찬양을 할 때도 남이 써놓은 찬양을 가지고 내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성경적으로 잘 쓰인 기도를 내가 내 기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찬송이 정말 예배에 드려야 되는 찬송이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만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도 그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OPC의 대부분의 거의 뭐 90% 이상이 찬송가도 부를 수 있게끔, 즉 그러나 그 멜로디가 말초 정신을 건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가사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야만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어쨌든 좀 그런 내용들을 이분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읽으실 때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런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루는 것처럼 먼저 이해하실 게 뭐냐면, 카톨릭 교회에서, 여러분 카톨릭 교회에 가면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뭐야 스태츄를 만들어 놓죠. 마리아의 스태츄가 있고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우상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상.
상. 마리아 상. 네. 상 그러니까 밥상이 생각이 나서 난. 네, 마리아 상 무슨 이런 그 스태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왜 그러면 그런 스태츄들을 만들고 있느냐? 이 십계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열 개의 계명이라 이렇게 열 개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십계명의 숫자에 관해서 열 개라는 것은 뭐 싸울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이 십계명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여기에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루터란 교회는 아까 그 20장에서 3절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고 4절, 5절, 6절까지 합쳐서 그게 첫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가갖고 1계명을 보면은 3절에서 6절까지를 1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3절이 1계명이고 4절부터 6절이 2계명입니다. 그죠?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안 그래요. 루터란 교회도 안 그렇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많은 유대인들은 2절이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6절이 2계명이에요. 그들도 3절서부터 6절을 한 계명으로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러나 2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유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카톨릭 교회가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카톨릭 교회가 3절서부터 6절이 첫 계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9계명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17절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제 오피스에 그 카톨릭이 갖고 있는 이 뭐 소요리 문답이라 그럴까요? 캐레키즘. 소요리 문답은 아니죠. 카톨릭의 문답. 거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17절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가 9계명이고 9th commandment이고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고게 십계명이라 이 말이죠. 근데 둘 다 탐내지 말지니라인데 그거를 구태여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합치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첫 계명이.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뭐가 또 가능해지냐면 그러면 참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당연히 만들지 말아야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가 이걸 합침으로써 다른 신의 형상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만 참 하나님의 형상은 오케이다.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게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형상은 괜찮은 거냐? 이거를 우리가 풀어가야죠.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호렙산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죠. 같은 산입니다. 이름이 다르게 나올 뿐이지. 그러면 지금 십계명을 어디서 받아요?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호렙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면은 무슨 사건이에요? 좀 십계명 받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로나. 그리고 계속 읽으시면 같은 내용인데 뭐예요? 너희가 신의 산에서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즉 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왜?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본 적이 없는 것을 만들 때에 뭘 어떻게 만들건 간에 참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참 하나님의 형상도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형상 또 형상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느냐? 세상 종교와 참 종교의 구분입니다. 이 세상 종교들 우리가 보통 이 우상들이라 다른 종교들 보면요. 그 우상들을 만드는데 지금 모든 종교가 불교에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그래서 항상 그들은 신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그 다른 그 종교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육체의 세계에 사는 인간에게 나타나시려면 보통 그런 세상 종교에서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즉 그 돌로 만들던 나무로 만들던 그 우상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은 이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는 것이지 거꾸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통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게 고수준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세상 것들을 통해 나타나셨어요. 시내산 사건에 불과 그 구름 그러나 이런 것도 우상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실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은 전혀 초자연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건 다 만들어낸 소리지. 이렇게 진짜 초자연이라 그러면 우리가 미러클라 그래요. 기적.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참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행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눈속임. 거짓 기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이. 즉 참 기적이 아닙니다. 눈을 속이는 뭐 세상 말로 하면 마술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사탄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 때 와서 물을 그쵸 그 나일강을 피로 이렇게 변하게 했을 때 따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눈속임이죠. 근데 결국 따라 못하는 게 있죠. 눈속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뭐 이렇게 하고 지내는 하지 못하죠. 즉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 하는 모든 것이 눈속임이요 거짓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 보낸 인간으로서 부활을 한 것이면 즉 사탄도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으면 즉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어갖고는 천국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사탄은 참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은 다 가짜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우상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면은 없는 것이죠. 눈에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나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셨 거 아니냐? 예,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항상 기적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적인 즉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예표하는 보여주는 그래서 그 천국적인 것이 이 세상을 침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거지 지금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모든 그 뭐 성전이나 이런 것도 그 천국의 것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성막을 짓고 하는 것도 모세한테 그 천국의 참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걸 따라서 그 본대로 만들라 이런 식으로 즉 이 참이 있고 모형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형을 만든 것인데 그러나 그 참 것을 예표하는 수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량과 그 기구의 식량을 따라 지을지니라. 즉 인간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성막이나 뭐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도구들은 하나님이 크기는 얼마만큼, 길이는 얼마만큼, 높이는 얼마만큼, 무슨 재료를 쓰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명령들을 주셔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 인간 수준에서 인간이 최고로 생각해내어 만드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종교와 또 다른 모습이죠.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이 인간이 최고로 정성을 들여 인간이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20장, 그 출애굽기 20장 25절, 어제부터 우리 화요일날 아침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한번 본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여기서 이제 이 제사 지내고 제단을 만들고 하는 이런 데서 이 돌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냥 자연에 버려진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사용하지 그걸 가져와서 뭐 쪼고 뭐 다듬고 이러면 벌써 부정됐다 이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뭐 능력이나 인간의 뭐 어떠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구약에서. 그 신약에 와서 이제 성막을 짓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교회가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을 짓는 이 일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였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특히 한국 분들 옛날에 뒷마당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도 우리 그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 양편에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인데 거기에 그룹들은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안 만들어 놨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32장에 가보시면 출애굽기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런데 지금 32장 4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그러면 지금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죄는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든 죄가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 죄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죄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에 그냥 우상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걸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지금 금송아지 만든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네가. 뭐, 그것이 왜 송아지냐,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참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몸이 없으십니다. 즉, 형상을 만드는 즉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못 보았고 모르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지금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바다의 고기를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조된 것들, 지금 뭐 공중의 새나 무슨 이 짐승이나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절하게 되면은 지금 그런 것들 다스려야 되는, 즉 하나님이 아담을 온 일 그 뭐야 만물의 왕으로 만드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즉 섬길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대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는, 즉 죄라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 놓으셨어요. 교회에도 질서를 잡아 놓으셨고 가정에도 질서를 잡아 놓으셨고 사회에도 질서를 잡아 놓으셨는데 그 질서를 무시해 버립니다. 말세에 와서 이 죄가 이 세상에 꽉 차는 모습이 뭐예요? 그 질서를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즉 부인들이 남편을 순종을 안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순종을 안 하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식, 그래 질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이 뭐 폴리스나 뭐 대통령이나 이제 그냥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영화를 보고 그러면 그냥 다 나쁜 놈들로 나오죠, 폴리스는. 그래서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다 돼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를 다 망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뱀으로 온다는 것. 왜? 질서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남편,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그들이 동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려야 될 동물로 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죠, 질서가. 동물의 그 명령을 여자가 먼저 순종하고 그 여자를 남자가 순종하는 질서가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지면 하나님 보고 그 망가진 것에 축복을 해달라. 참 힘듭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켜가면서, 즉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축복해달라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축복을 해달라 그러면 그거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물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순종도 하지 말고 그냥 내 멋대로 죄 짓고 살면서 축복만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아내들, 즉 여러분과 제가 우리 남편 예수님의 아내인데 그 남편을 100% 순종하는 거죠. 거기에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아버지를 100% 순종하는 거죠. 질서가 딱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질서가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사탄이 또 잘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뭐 한국적인 그 남자의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예요? 뭐 우월 예, 뭐 whatever. 이런 걸로 연관시키지 마세요. 무조건 성경은 남자니까 여자를 갖다가 복종하라고 막 강요만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질서가 아닙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럼 예수님이 교회, 그 자기의 부인을 위해 어떻게까지 하며 사랑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럼 남자가 그 부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하면서 그 여자로 복종을 원해야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쪽만 하라. 이건 또 말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하는 질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한국적인 그런 문화에서 뭐 남자를 복종해라. 이거하고 지금 다른 얘기예요.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또 이상하게 갑니다, 또. 그거는 한국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죠. 예, 사랑은 빠져 있어요.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지금 여기 남자가 이렇게 이쪽에 앉아 계신데, 남자한테 얘기해.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7년 이상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제가 꽤 친했어요. 왜? 그때는 제가 전도사가 뭔지를 몰라갖고 재밌게만 했어요. 재밌게만 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싱겁게 웃기는 걸 잘했기 때문에 그게 다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갖고 참 가까웠어요, 애들하고. 그 애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다른 주로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거의 다입니다. 멀리 동부로. 왜? 우리 아버지에게서 최고로 멀어진 데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애들이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증오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심하게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을 했으면 그렇게 되냐고요. 어디까지 가요, 애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럼 난 싫어. 왜? 아버지는 싫어요, 난.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들이 다 망쳐놨어요. 왜 성경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가장한테 묻습니다.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이 아버지들이. 그래야 뭐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 질서가 좀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그런 말도 하죠. 부인 앉혀놓고 애들 다 앉혀놓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부터 시작을 하라고. 근데 또 죽어도 못하대요, 그건 또. 왜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몸둘바를 모릅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이 먼저 알았대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이런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다스리라 한 것에 그런 형상에 경배를 하고 하냐,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동물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에게 절하게 만드는, 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죄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좋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왜?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부인이나 여러분의 남편이, 아, 여러분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막 쳐다보는데도 질투가 안 나면 사랑 다 끝난 겁니다, 그거. 즉,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 땅의 동물, 바다의 고기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예배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디에 비교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이해할 때 지금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도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림을 그려놓던지 뭐 형상을 만들어놓고, 왜 그렇게 그려놓고 만들어놨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의 거룩하심, 예? 그의 영광, 그의 그 pure하고 holy하고, 영어가 자꾸 그 속성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이런 것들을 지금 기뻐하고. 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야 이제 그 세 번째 계명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키 여기지 마라. 근데 예, 우리 보통 뭐 예? 뭐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God damn, you know.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다 사용합니까? 모르겠어요. 한국에 요즘 그런 소리 못 듣게.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 맙소사. 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맙소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키 여기지 말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다른 걸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My goodness! 근데 그 goodness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결국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데 그러면 우상은 안 되는데 형상은 안 되는데 그림은 됩니까? 예수님 그림. 아, 예. 제가 그 예수님 그림 때문에 사건이 많았는데 그건 누구예요? 에? 아니 솔직히 누구예요 그거?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뭐야 남편 여러분들 집에 어느 날 왔는데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저희 뭐 아내가 어떤 딴 남자 사진을 여기다 붙여놓고는 어 사랑해 여보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는 그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요즘은 완전 그 백인이 그려져 있어요. 백인. 그래서 그 바이올라에 가면은 또 자기네 그 에트니시티에 맞는 지서스를 그려놔갖고 흑인 지서스, 뭐 동양인 지서스. 예. 지금 그런 형상. 이 세상적인 형상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얼마나 애들한테 이게 백힙니다, 머리에. 예수님이 그런 형상으로 머릿속에 백힌다고 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영화 만들면 예수님이 나오질 않고 이렇게 그림자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어요, 영화에서도. 그죠? 참, 이제 완전히 그냥 요즘 예수님 영화는 뭐, 그런 얘기는 뭐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읽고 계속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그래서 결론을 내야죠. 예수님 그림도 안 그리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 그리면 그린 그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1장.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분의 뭐 형상을 만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예배의 원리를 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빨리 좀 해보죠. 요한복음 4장 21절 가보세요.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 중에 21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이제 완전한 것이 시작됩니다. 즉 구약적인 예배가 끝나고 신약적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적인 예배가 끝나고 천국적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즉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내용인데 구약의 세상 성전 예배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예배, 즉 참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역사, 천국 현실, 하나님을 예배함도 이전과 같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즉 구약같이 할 수 없어요. 즉 구약은 천국적인 것들을 세상 수준에서 표현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어디에만 적용하고 어디에는 적용 안 하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치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어요. 구약은 끝났어요. 신약이 시작됩니다. 즉 세상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천국이 왔단 말이에요. 예배도 이제 세상이 지나가고 천국이 온 그 현실에 맞는 예배가 이제 시작돼야 된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이루셨느냐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예배를 중심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즉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배도 이제 그 현실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이 그리심 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업신여겼죠. 왜? 사마리아들은 혼혈아래예요. 요즘 말로 하면 혼혈아. 즉 피가 섞인.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서 와서 예식적으로 자기를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가 섞이면 어느 정도로 부정한 거예요, 이거?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의 피가 섞여서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하는데 성전에 가지를 못해요. 왜? 부정하니까.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심산, 그 사마리아 지대에 따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곳도 예루살렘도 참 예배와는 관계가 끝났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성전도 이제 지나가고 참 성전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믿는 자들이요, 천국입니다. 세상 성전에서 드리던 세상 예배도 지나가는 겁니다. 참 예배가 시작되고 참 예배 시대가 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좀 쓰려고 찾았더니 아 없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웃음)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로 하게 되면은 in spirit, in truth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 이게 한국말로 하면요. 진정이라 그러면 뭐예요? 영어로 하면은 이 뭐야? 아, truth가 되는데 조금 진정이라 그러면은 내 쪽에서 sincere하게, 그죠? 내 쪽에서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돼야죠. 진정으로 드린다. 그러나 truth라고 하면은 약간 뉘앙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즉 신령과 진정 in spirit, in truth. 그러면 주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정직하다, 진실이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진정을. 그쵸? 그렇게 되면 그 반대말이 허위입니다. 허위. 그죠? 거짓. 그래서 진정이라 솔직하게 진심으로 거짓이 없이 이런 건데 사실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단어. truth라고 된 단어. true라 하는 단어하고 root가 같은데, true를 갖다가 우리 참이라고 하나, 한국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 참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즉, 신령과 참으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은 지금 이해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경의 그 1장 9절, 우리 요한복음에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한이 그럼 이런 단어들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되죠. 요한이 지금 이 단어를 보고 있으면은 이 true라는 단어는 참빛, 빛이 있는가 하면 참빛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참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참포도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가 하면 참떡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다 그래요. 그냥 믿음이 있는가 하면 참 믿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참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참자가 들어가면은 구분이 됩니다. 참자가 들어가면 전부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하고 컴페어가 되냐 하면 세상 것. 그래서 빛이 있는가 하면 빛은 세상 빛인데 참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 빛이 아니에요. 즉, 이 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지금 진정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이 참빛이라고 하면은 거짓이 없는 빛, 정직한 빛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참떡이라고 했을 때 정직한 떡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죠. 진실한 떡이다. 뭐 참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즉 요한복음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라고 번역된 것이 영어로는 이거 진정이 truth 아닙니까? 번역이. 그렇죠? truth. 근데 진리라고 번역된 것도 truth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나는 곧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얘기했을 때 나는 솔직하다, 진실이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길. 여기도 지금 무슨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죠. 그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디의 진리요? 어디의 생명이에요? 지금 요한이 뭘 지금 컴페어를 하는 건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거짓과 참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2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불의한 재물, 즉 이 세상 재물, 이거를 가지고 충실하게 사용을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참 재물을, 거기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e라고 되어 있죠. 즉 천국 재물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지금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참빛, 세상에 왔어요. 참빛이. 어디서 온 거예요? 천국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천국적이냐 세상적이냐. 참떡도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그 히브리서 8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장막이 나오는데 참 장막이 나오죠. 그러면 참 장막이 지금 뭐예요? 천국적인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참자가 붙으면서 천국적이 된단 말이에요. 9장 그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가보세요. 9장 2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는 예루살렘인데 아니면 모세가 만든 성막인데 참 것의 그림자. 즉 참 거기 참 것이라 그러면 뭐예요? 천국적인 거죠. 지금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이게 참으로 번역되면은 올바른 미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정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지 여러분의 진정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지성으로 드리란 말이에요.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지성이라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이 돼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걸로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지금 풀어지면 안 됩니다. 참 것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3장 12절에 보면 땅의 일을 얘기하고 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말하는데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거기도 추루스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1장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은혜와 진리는 같은 지금 추루스라는 단어죠. 지금 요한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진실 이렇게 이걸 이해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와요? 모세 율법은 허위와 거짓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진리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에서 천국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신령과 참으로 예배하는 자, 즉 천국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없네요. 그 다음 주에 모일 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디에 오는 건가?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에 모인다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지금 거기서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참 예배입니다. 즉 뭐예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러면 이 산과 예루살렘, 장소예요, 장소. 장소와 장소가 비교되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짜장면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짜장면이 나왔는지 배고팠네.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런 문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장소가 나오면 장소가 비교가 돼야지. 물론 제가 좀 너무 억지를 부린 예가 됐는데 어쨌든 제 말하려고 하는 그 뜻을 이해하면 돼요. 장소가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in Christ, 그러니까 in spirit, in 그 안에 장소와 같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소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참 안에. 즉, 천국. 예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제 어디에 모여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합니다. 딴 데서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야만 해요, 구약은. 그러나 이제 그런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모인단 말이에요. 참 예배란 말이에요. 천국에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구약의 예배는 이제 신령과 진정이니까, 진실이니까, 그럼 구약은 가짜냐? 이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세상적이고 신약은 천국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제 진실이고 진정이고 이제 진짜고 그때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짜는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예표 수준, 세상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천국적인 예배, 우선 이 원리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혈이 문답이 이런 걸 예배를 얘기할 때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오늘 잡고 끝날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예배는 이 세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근사하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엄숙하게 만들어놓고 뭐 그림을 붙여놓고 그런 상들을 만들어놓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 천국 예배. 그 천국 예배를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리고 개혁신앙에서 짓는 그 교회당, 즉 예배당은 아주 간단하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상을 만들어 놓는 것도 없고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게 만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세워놓고 그걸 보면은 하나님한테 더 가깝게 더 이렇게 마음이 더 하나님께 끌리는 걸로 착각이 되는 그 즉시 그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전혀 영적 예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확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죠. 그 카톨릭 교회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들 예배당에 들어가면 갑자기 고개가 숙여져요. 왜? 그 건물 자체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엄숙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개혁신앙은 이런 거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보이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이끌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갖다 버리세요. 진짜로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방해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잘 됐어요. 뭐, 건물질 돈도 없어요. 뭐, 예. 그러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을 우리가 샀다고 하면 다 뜯어버려야죠. 그거부터 해야 돼요, 들어가서. 다 방해물입니다. 누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합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방해물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의 예배 원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못 끝내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너무 이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뭐야, 그냥 뭐예요, 세츄레이트 돼갖고 이게 잘 이해들을 못합니다. 정말 영적 예배라는 게 뭔가.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예배. 이게 도대체 그 의미가 뭐고, 그 현실이 어떻고, 지금 뭘 하는 것이고, 어디에 온 것이고, 이런 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순서, 그 순서 하나하나, 지금 무엇을 하는 거고, 무슨 현실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빨리 얘기를 드리면, 축도. 저희 교회의 예배 순서에 보면 축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로 benediction. 근데 그게 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축도, 그러면 도,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는 축복 기도라고밖에는 내가 어떻게 다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축도. 그러나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즉,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는 게 있고.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거에서는 항상 이 안수를 준 사람, 즉, 그런 일을 하라고 구분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즉, 말씀을 전할 때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수를 줘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겁니다. 축도 해서 그게 기도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돼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도 대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환영하시고 예배 끝나면 복 주셔서 내보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여러분이 받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그 축도를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축원하옵나이다. 그럼 뭐예요? 예배 마지막이 목사가 기도하고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션 해갖고,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 그걸 말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 그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 섞이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참 저는 간단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성경 그대로니까. 즉 하나님이 복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다 제 말을 왜 섞어요? 이제는 뭐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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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수님의 은혜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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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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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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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 우리 여기 모인 뭐 성도님 뭐 누구누구누구에게 지가 축복 내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축복 받고 싶으세요? 김용환이 말로 축복하는 거 받고 싶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냐고요? 하나님 축복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눈을 뜨시고 하나님 복 받으시라고. 왜? 뭐 눈 감고 받으면 어때요? 그러나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뜨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쳐다보라고. 왜? 하나님께 복 받으란 말이에요. 제 복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이게 다 있어요.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이 아멘 할 때 제가 손을 내리죠. 그리고 아멘 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대신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아멘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내리고 아멘을 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일일이 따지냐 뭐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다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런 걸 다 인식을 하시고 예배를 해야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게 순서가 지나가면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주보도 이제 가주댕기세요. 한 수요일 날 한 몇 번은 우리가 주보도 보면서 하나하나 이게 무슨 뭐냐 이거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한 몇 주 몇 주에 걸쳐서 한번 하나 생각씩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한테 전해주셨는지 저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